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인 오늘은 계림동 본당 이건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천사 축일입니다. 천사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몇 군데에 드러나고 있는데 대체로 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실 때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하느님의 사자, 하느님의 사신, 하느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봉사합니다. 더불어 하느님의 명으로 인간 세상에 파견됩니다.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미카엘 대천사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악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느님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란 이름의 의미를 지닌 가브리엘 대천사는 나자렛의 마리아에게 파견됩니다. 그녀의 삶의 개입함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라파엘 대천사는 눈먼 토비트에게 파견됩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함을 통해 인류의 치유자이신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사가 상상의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존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늘의 천사는 하느님을 빼고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 선배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이것이다. 천사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는 이고 악마는 그 하느님을 빼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바라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이 바라는 나,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제 앞에서 마땅히 자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나만을 추구하려는 지속적이고도 강한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는 이것을 미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되고 싶기보다는 되어야만 하는 것, 하고 싶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 즐기기보다는 지고 베푸는 것들은 뒤처지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과 현존에 대한 체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천사의 경향성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제 아무리 좋고 정당하고 심지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결코 천사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만을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강한 경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바라는 나,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나는 어떤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여겨질수록, 그래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악다구니를 처하면 겨우 사는 것처럼 보여 서러울 때에도 천사, 곧 하느님의 현존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의 위대한 힘을 존중하는 이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기어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림동 본당 이건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금호 이동 본당 윤종윤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 독서나 성서 묵상을 시작할 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게 합니다. 17세기 가르메회 수도자 라우렌시오 수사는 수도생활 40여 년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수행에 바쳤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랜 노력과 수행을 통해 마침내 일하거나 기도하거나 산책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의식하고 오래 수행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하느님께로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그린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곱사 등이 노송의자, 누렇게 죽은 소나무가 처마 위에 닿을 듯 쓰러져 있다. 가까이 다가가 쳐다보니 느슨하게 등이 굽은 곱사 등의 노송이다. 늙어 보이는 소나무는 토지로부터 뿌리를 드러내고 휘청대는 것처럼 간신히 서 있다. 내버려 둔다면 얼마 안가 썩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썩어서 지금보다 더 누우면 처마에 부딪힐 것이다. 누군가는 이미 죽은 나무가 썩든 어쩌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죽은 나무가 썩기 전에 베어서 잘 보관해두면 언젠간 쓸만한 목공예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면 비록 죽은 나무이더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겠지. 그 길로 나는 집에서 양날톱을 들고 노송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혼자 들 수 있는 길이로 자르니 두툼하게 나왔다. 하나씩 들고 공터로 가져가 꺽쇠로 단단히 잡고 반으로 켠다. 그리고 사포로 잘 다듬은 뒤 다리를 만들어 이어붙였다. 이제 느슨히 등이 굽은 곱사등의 노송은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었다. 곱사등의 노송 의자는 이곳에 이사와 처음으로 만든 목공예품이다.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노송 의자를 놓는다. 이따금씩 여기에 앉아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본다. 석양은 언제 보아도 예쁘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픈 기분이 든다. 예쁜 것을 보고 있는데 어째서 마음은 점차 허전해질까. 그렇게 빛이 질 때까지 쉼을 이어가면 처음엔 복잡하던 마음도 후련해진 기분이 든다. 목공을 쉬는 날엔 늘 이곳에 홀로 앉아 그저 석양이 지는 걸 가만히 바라본다. 나는 잠시 이대로 곱사등이 노송 의자에 앉아 나의 60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달도 있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아무렴 어떤가, 지금의 나는 이미 나인 걸. 괜찮다면 잠시 곁에 앉아 들어보시길.
참 이상한 곡이고 전래성가도 영가이죠.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총,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us.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총. 작사 미상의 전래 영가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는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 작품으로 48번에 있는 아뉴스데이 준비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몬트리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안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9월 25일 카스텔 간돌포를 떠나 바티칸으로 돌아가기 전 레오 14세 교황은 기자들과 만나 교황청이 오래전부터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상대 측의 의지가 전혀 없어 대화가 단절돼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현지 성가정 본당 신자들이 무사하다고 전했으나 공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정세에 대해 교황은 누군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며 무기 사용 중단과 군사적 진격의 중단,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럽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황청이 각국 대사와 정상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2건의 노동 중단, 즉 파업과 직장 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7건, 2023년에는 36건이 기록됐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1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파업 등에 참여해 근무일수 약 1만 7천 일과 460만 달러 상당의 임금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디스 콜린슨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선거 국면을 앞둔 중도 우파 정부를 겨냥해 노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노조 플레르 피츠 사이먼스 사무총장은 오히려 지난 노동당 정부 시절 파업이 더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압박과 물가 상승 그리고 현 정부의 보건교육 부문 예산 삭감이 파업 증강의 배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업 제한은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압박이 이어지면서 노사 분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울트먼 최고 경영자가 고령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꺼릴 수 있어 인공지능이 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50세 이상 많은 이들이 오히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캐서린 브로튼 씨는 AI 도우미를 통해 반복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핵심 판단과 감독은 자신이 맡고 있으며 성인 교육기관인 아카데미 EX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최근 수강생 중 44%가 50세 이상이었습니다. 창립자 프랜시스 발렌타인은 AI가 과거 기술보다 배우기 쉽고 경력이 깊은 중장년층이 오류를 찾아내며 AI 활용을 지도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격차는 도구 가격이 아니라 지식 불평등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NZ가 인터뷰한 오클랜드의 중장년층 일부는 AI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와 가짜 콘텐츠, 기술 약화 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혜택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주도한 대규모 연구에서 2-in-1 흡입기가 어린이 천식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의학연구소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스타시병원 오타고 오클랜드 대학과 함께 성인에게 권장되는 부데소니드 포모테롤 복합 흡입기와 어린이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단일 성분 살부타몰 흡입기를 비교 조사했습니다. 5세에서 15세까지 뉴질랜드 어린이 3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복합 흡입기를 사용한 그룹은 천식 발작이 45% 줄었으며 성장, 폐기능, 전반적 천식 조절에서도 차이가 없어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주로 발작 완화제만 사용해 예방 효과가 부족한데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경증 천식 아동의 표준 치료를 바꿔 전 세계 천식 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천식 호흡기 재단 의료 책임자도 이 결과가 전통적 흡입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미첼 비상관리부 장관은 18개월 동안 14건의 지역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국가비상관리국이 국지적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 뉴질랜드는 총 81건의 지역 비상사태와 2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재난의 빈도와 심각성은 증가 추세입니다. 벙커는 총리실보다 훨씬 넓은 거대한 콘크리트 원형 구조입니다. 명령실에는 물류, 복지, 정보 등 역할별 전문 데스크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조정된 사건 관리 시스템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된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합니다. 국가비상관리국의 찰리 블렌치 국립통제관은 비상사태 시 지방비상관리 그룹 및 협력기관의 대응을 이끌고 조정합니다. 이 모델은 중앙집중식 통제보다는 지방의 경험과 역량을 중시하며 NCMC는 매핑과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인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벙커 근무자들은 군의 식당, 간이 침실 등을 갖춘 현재 시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회의사당 부지에 건설 중인 자연광이 들어오는 더 안전한 목조시설로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토지가치는 주민들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즉 거주를 희망하는 곳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토지가치는 주택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일자리, 교통, 상점, 학교, 공원과 같은 도시 편의시설과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높아집니다. 해안 지역의 자연적 매력도 높은 수요의 요인입니다. 이 공간의 수요 모델은 2024년 부동산 감정 자료를 사용해 제곱미터당 토지 가치를 추정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위치, 지역 특성, 개발 잠재력 등의 요인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구역 설정 정책이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개발을 허용하는 구역일수록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는 해당 토지가 주택을 더 생산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업자들이 구매자 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상업적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오클랜드 시의회의 서부 노선역 주변에 10에서 15층 높이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에 개발 역량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인프라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야당들은 뉴질랜드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섰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이퀸스 노동당 대표는 외교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가 유엔 총회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부가 지도력 발휘에 실패하고 집행 중인 집단 학살을 외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호주와 영국, 캐나다 등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것과 달리 뉴질랜드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미국 및 이스라엘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외교 담당 대변인 피니 헤나레는 팔레스타인 승인 없이는 중동의 평화가 올 수 없다며 이 결정이 뉴질랜드의 굴욕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슨 역시 이 결정은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로서의 뉴질랜드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하며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오리당은 뉴질랜드 정부가 이스라엘의 행동을 전쟁 범죄이자 집단 학살로 규정할 정치적 용기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시모 액트당 대표이자 부총리는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독립성을 보여주었다고 옹호했으며 뉴질랜드 유대인 협의회는 팔레스타인 승인은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의 결과여야 하며 하마스가 승리로 오인할 수 있는 현 시점의 승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해체하며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들이 폭력을 포기하는 등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의 알코올 자문그룹 공동의장인 라우위리 라투가 현 그룹이 마오리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보건부의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퇴치 전략 초안이 약화되고 마오리 공동체의 목소리가 고의적으로 희석되었다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그는 자신이 보고서에서 제공했던 와카타우키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라투는 보건부가 마오리와 선의로 행동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알코올 산업이 정책 개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유해성 감소 행동 계획에서 그들이 할 역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의 앤드류 올드 차관보는 라투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계획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마오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는 뉴질랜드 영아 약 3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구간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항산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먹는다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먹는 것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감각들을 우리들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사회가 이끌어진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지가 뭐 감각을 채우는 것으로만 마무리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 내 몸에 이로운 것,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로운 것들을 먹기 위해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감각 그리고 생존이라고 하는 기본을 우리 스스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겠죠. 예전에 신학생 부제 때인 것 같아요. 부제 때 30일 피정을 하는데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질문을 강론 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느냐 뭐 이런 거를 물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피정 지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을 많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꽤나 깊게 생각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웃기기만 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사는 게 우선이고 먹는 것은 그것에 따라오는 것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삶의 목적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신부님께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셨었지만 당신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해석하게 된 것은 삶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삶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나중에서야 좀 이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또 이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먹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미식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먹는 것 자체도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그 뒤편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 더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먹는 것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이 방송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삶을 바라보는 성찰의 도구가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와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 중에 하나인 미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미움이 주는 상처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주제로 함께 볼 성경 본문은 시편 65장입니다. 시편 65장에서는 시인이 꽤나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느님께 찬양과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실존에 놓였을 때, 또 그 미움이 주는 상처에 아프게 놓여 있을 때, 이 시편 65장을 통해서, 65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두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미움은 왜 생겨날까요? 미움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우리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미운 행동을 했으니 미워지는 거지, 화나게 했으니 화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자동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도 그것에 머물러 있기로 하는 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미움이 생겨나던 저의 감정을 돌아보니 첫 번째로 돌아봤던 이유는 나의 의지와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미움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자 하고 이것을 바라는데 이것이 침해받을 때,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그 상대방에게, 주로 상대방일 경우가 많죠, 또는 그 상황에 대해 이 미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두 번째로 그렇게 상대방이 나의 의지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서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움이 이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가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내가 가진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응원해주고 비록 상황상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한다면 미워지지 않을 텐데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실존적인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해치기 때문에 혹은 나를 해치려 했기 때문에 이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분노와도 조금 비슷하게 닮아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나를 해치려고 누군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가 이 상황이, 아니면 이 상황을 이끈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는 꽤나 곧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미움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의지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던 이 성찰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얻을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미움은 종종 시기와 질투의 옆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방해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게 느껴지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다른 이름표로, 시기라는 이름표로, 질투라는 이름표로 종종 이름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얻을 것을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얻을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군가가 얻었을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저의 성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미움은 그래서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미움은 정돈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돈되지 못한 만큼 정향되지도 못해서 제대로 정확한 대상에게 향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찰되지 못한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미움은 미워해야 할 대상을 향하지 못하고 가장 미워하기 쉬운, 그렇게 미워하고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할 편한 대상한테 이 미움은 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자주 여섯 번째 성찰인데요. 이 맥락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그 감정이 앞서가고 나중에야 그 대상을 찾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앞서서 마구 달려간 다음에 누군가가 그 방아쇠를 당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만 해봐, 누가 이렇게만 해봐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이 방아쇠를 당겨주기를 기다립니다. 이것 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저번에도 저렇게 하더니 또 저러네 라고 그를 충분히 미워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이 앞서가고 그 해소 대상이 그 버튼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저의 성찰은 미움이 근원적으로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나의 불만족스러움을 반영하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이 무언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해치려 했기 때문에, 아니면 방해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다른 일을 마구마구 했기 때문에 미워지기도 하겠지만 꽤나 자주 미움은 다른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내가 근원적으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겨 있다가 그 물꼬가 트이는 순간 그 방향으로 마구마구 내달려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불만족스러움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드러내주고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떠한 결과를 낼까요? 첫 번째로 관계를 흐트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 그에게 웃으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회색 돌처럼 스스로를 두려고 해도 이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실존은 내가 마주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결국에 관계를 흐트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움의 또 다른 결과는 두 번째로 편을 가르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의 편과 너의 편을 가르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아닌 내가 좋아할 대상으로 내 주변을 꾸려서 나와 함께 미워할 누군가를, 동반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거든요. 이 감정이 맞다.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저 사람을 미워할 거다라고 하며 나의 편을 만들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에 그래서 외로움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거꾸로 외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립되게 하거든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휘감겨 있다면 그 누구도 옆에서 칼날과 같은 그의 감정을 피해 서 있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 외로워지겠죠. 네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것 같아요. 마치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버튼 근처만 가도 울리는 경보처럼 나의 주된 감정으로 이 미움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꽤나 자주 이 미움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 온갖 논리로 그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정당화된 미움이란 감정 앞에서 상대방은 그리고 상황은 충분히 악한 것이어야 하고 비관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비관스럽고 미움이라는 감정에 주로 이끌려져서 놓이게 된 상황들, 삶의 실존들은 내가 삶을 살아갈 힘을 점점점 소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오랜 시간 머물다 보면 미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를 미워할 만큼 충분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감정을 내어서 이 삶을 즐겨야 할 나의 다른 모든 힘들이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정향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섯 번째로, 미움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사실은 내 자신을 가장 아프고 격하게 바닥부터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움이 주는 상처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는 그 미움이 주고 있는 상처는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가장 깊게 해치고 있다는 그 성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린 미움이 바로 내 자신을 가장 격하게 해친다라고 하는 그 성찰에서 붙어서요. 물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내 자신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거든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금 떠올리기만 한다면 미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꼭 머물러야만 하는 감정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악한 것에 머물며 그것을 좋아하는 이가 어떻게 선한 것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의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미움이라는 마음은 나를 선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계속해서 충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미움의 결과들은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이고 나는 그러면 의로움을 선택하겠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나는 하느님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사랑의 길을 기울이는 선택이 아닌 미움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이상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결과에 놓이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시편 65장을 볼 텐데요. 먼저 시편 6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노래.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오니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시니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에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궁전에 좋은 것을 누리리이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권능으로 허리에 띠 두르시어 산들을 당신 힘으로 세우신 분, 바다의 노후를, 그 파도의 노후를,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시는 분. 땅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이다. 당신께서 동력과 선역 끝을 환호하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어 더없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계울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십니다. 정녕 당신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 고랑의 물을 대시고 두둑을 고르시며 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름이 방울져 흐릅니다.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뛰두릅니다. 목장들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성을 올리며 노래합니다. 조금 길었네요. 그러면 이 시편 65편, 시편 65장을 분류할 수 있을 때 탄원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 탄원 시편에 대한 개관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제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찬양은 바로 기도의 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신들의 세상 안에서 또는 자신들의 인간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에 대해 하느님께 찬양으로, 때로는 탄원으로, 때로는 감사로, 아니면 믿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시편의 성격을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원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때 개인 탄원 시편 아니면 공동체 탄원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분류하기는 하지만 이 탄원이라고 하는 한 요소에 여러 가지 성격들, 말씀드렸던 기도의 성격들이 함께 뒤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편도 마찬가지겠죠. 4절에서 보면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용서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로 하느님께 드리는 그 죄스러움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65편의 전체 기조는 찬양하는 시편이 맞죠. 다시 개간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탄원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한 요소는 감사, 믿음, 고백, 뭐 이런 요소들과 함께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꽤나 자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받쳐집니다. 아니면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노래를 주고받는 것처럼 성가대가 주고받는 개응 노래처럼 이렇게 공동체 한 사람 선창자와 다수의 합창단이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대 위에서 핀 조명이 바뀌는 것처럼 바로 앞에 계신 너로서의 하느님에 집중하다가 다시 그 조명이 객석에 있는 우리들을 비추기도 합니다. 다양한 요소가 시편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편의 성격을 규정할 때 개인이 노래했다 또는 공동체가 노래했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전례가 그러하는 것처럼 시편이 울려퍼졌던 그 전례라고 하는 그 마당도 한 사람이 노래하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이 드리는 미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노래하고 있지만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이름으로 노래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시편은 우리들이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의 성격을 이미 그 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원 시편이라는 전체 성격 안에서 기도하는 시인은 때로는 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기도 하고 하느님께 탄원하기도 하지만 또 죄에 대해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 탄원 시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요소들로 이렇게 이어져 갈까요? 고대의 종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제가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편의 고대의 근동에서 종교적인 내용들이 좀 전제되어 있는 그 표현도 나타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드러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 탄원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신의 목소리를 흔들고 또 뭐 분향을 해서 신의 그 코를 즐겁게 해서 신이 나의 목소리 귀 기울이도록 뭐 주목을 끄는 행동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 자체로 꽤나 주요한 기도 행위였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십자성호를 기도하기 전에 긋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되는 요소는 개인 탄원 시편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따라오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상황에 대한 묘사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제 간청하고 청원하기 시작합니다. 탄원하기 시작하죠. 제 상황이 이러이러이러하니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원수들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여기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요소가 쫓아오는데 마치 그러한 자신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는 자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가 네 번째 요소로 따라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요소로 따라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그 전망으로 희망으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개인 탄원 시편의 주된 골격이거든요. 시편의 시인들은 이것들을 마치 넘나드는 것처럼 자유롭게 여러 표상들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탄원 시편에 대한 이 개간 내용이 왜 필요했냐면 시편집의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이 이 개인 탄원 시편이라고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지금 우리 카톨릭의 중요한 전례인 시간 전례에서 이 시편을 바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개인이 노래하지만 혼자서 노래하더라도 공동체와 함께 노래하는 맥락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탄원 시편에 대해서 성찰하다 보면 이 개간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시편에 혐오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였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인들은 자신들이 놓인 그 상황에 아주 철저하게 아파하고 마주하고 있거든요. 하느님만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그리고 그들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뤄주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기까지 해요. 그들을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맹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적군처럼 얘기도 하고 함락해야 될 적군의 성체로 묘사하기도 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사실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놓인 고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하는 식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우리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넘어서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통 앞에서 그 고통도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질병이라고 하는 병고에 놓였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그걸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마주해야만 그 다음에 놓이게 될 그 감사와 찬미라고 하는 실존도 구체적이 되겠죠. 참 어떤 것도 함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삶의 괴로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편의 시인들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찬양 시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하느님이라고 내 앞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당신께 당신을 이라는 이름으로 2인칭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노래하고 있지만 공동체적인 성격이 또한 드러납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이거든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남서쪽의 산을 의미합니다. 반대편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니 올리브산이 있죠. 시온산과 올리브산의 산과 산 사이에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이 우리들이 잘 아는 성서에 나오는 키드론 골짜기 키드론 계곡입니다.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때 모여들을 때 그 시온의 골짜기로 올라가며 아, 이 성전에서 바쳐질 전례에 대해 미리부터 즐거워하고 환호하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3절에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오니라는 말로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적인 찬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오니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는 조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간을 의미할 때 사람이라기보다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육체성에 좀 더 집중된 그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 기도를 바치기 위해 모든 육체적 고난함을 띠고 그 육체를 가지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다 저마다 각자 짊어진 모든 이들이 하느님께로 모여와서 그것에 대해 탄원하고 기도하기 위해 하느님께 오는구나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서는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3절 전에 모여오니 라는 말과 이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육체의 고난함을 띠고 하느님께 오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성을 자연스럽게 4절의 뒷부분인 저희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그 육체성을 띈 그 표현과 이어져서 아, 이 육체성이 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뛰어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성을 저주하시거나 우리에게 형벌로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맥락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난스러운 거지? 아, 내가 무언가 하느님과 떨어져 있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기는 그 표현할 때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죄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이 너무나 무겁지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65장의 시인이 이 죄, 육체성을, 육체를 띠고 하는 모든 행동을 죄라고 여긴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올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의 뒷부분에 바로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65장 다시 보죠. 시인은 찬미 시편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와 육체성에 대해 그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무거움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당신께서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라는 말로 그것의 목적지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5절에서 행복함,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분들, 함께 시온산에 모여 절례하고 있는, 기도하고 찬미 드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의로 시온산에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이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당신의 뜻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65장에 이 가까이 오도록 하신 한 사람, 그는이라는 그 한 사람은 왕 또는 사제, 대사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뭐 그리스도, 메시아, 종말론적인 지평으로 넓혀지기도 하겠죠. 아니면 우리 자신을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5절의 뒷부분은 저희도라는 말로 그가 누리는 것처럼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누군가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당신 집에서 당신 궁전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제가 미움에 대해서 성찰을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시편의 65장의 찬양 시편을 가져온 이유는 저는 이 맥락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시인은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육체성에 대해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어조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죄악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이 아, 우리가 죄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미움이란 감정 때문에 매번 힘들고 여기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조 섞인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한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자각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뽑아서 가까이 오도록 하셨고 당신 뜻 안에 머물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기대어 우리도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시인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특정한 감정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지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서두에 함께 보았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앞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식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움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주도적인 감정이라서 그것에 손을 들어주는 우리의 선택이 좀 더 편하기는 하죠. 그리고 논리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당신이시라고 시편 65편, 65장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시인이 용감하게 그 육체성을 띠고 마주해야 됐던 모든 짐스러운 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밀어 놓고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미움이라는 감정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그 미움으로부터
배워서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주된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65장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성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31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허황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어 제 영혼의 곤경을 살펴 아시고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립니다. 제 눈이 시름에 짓무르고 저의 넋과 몸도 그러합니다. 정녕 저의 생명은 근심으로, 저의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가며, 저의 죄로 기력은 빠지고 저의 뼈들은 쇠약해졌습니다.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놀라움이, 저를 아는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되어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갑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아뢰입니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을 당신 종 위에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나 수치를 당하여 말없이 저승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거만하여 업신여기고 의인을 거슬러 파렴치하게 짓거리는 거짓된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당신 앞에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입술들의 공격에서 구해내십니다. 포위된 성읍에서 내게 당신 자유의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즐겁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눈앞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당신께서는 애원하는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하게 구는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주님께 희망을 드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32편 다윗 마스킬.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지니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곤경의 때의 기도들입니다. 큰 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십니다. 셀라.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제갈과 곱비라야 그 극성을 꺾느니 그러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자애가 애워싸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기존 대출 기간에 묶여 있다고 모기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유럽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현실로 느끼게 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국정자원 대전본원의 화재로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647개의 행정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9월 25일 카스텔 간돌포를 떠나 바티칸으로 돌아가기 전 레오 14세 교황은 기자들과 만나 교황청이 오래전부터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상대 측의 의지가 전혀 없어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현지 성가정 분당 신자들이 무사하다고 전했으나 공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정세에 대해 교황은 누군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며 무기 사용 중단과 군사적 진격의 중단,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럽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황청이 각국 대사와 정상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기존 대출 기간에 묶여 있다고 모기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점이나 하락 초기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주택가치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쿼럴의 데이비드 커닝햄은 주택가격이 25%까지 하락한 경우 높은 대출담보 비율로 구매한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마이너스 자산 상태에 놓여 재융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론 마켓의 브루스 패튼도 이는 흔한 문제이며 구매자들이 정점에 사서 최저점에 팔지 않으려면 당분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키 모기지의 제레미 앤드루스는 대출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달러 대 달러 재융자의 경우 중앙은행의 RVR 규제 예외가 적용되어 사람들이 현재 대출 기간을 갖추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기지 전문가가 재융자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2건의 노동 중단, 즉 파업과 직장 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7건, 2023년에는 36건이 기록됐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1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파업 등에 참여해 근무일수 약 1만 7천 일과 460만 달러 상당의 임금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디스 콜린스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선거 국면을 앞둔 중도 우파 정부를 겨냥해 노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노조 플레르 피츠 사이먼스 사무총장은 오히려 지난 노동당 정부 시절 파업이 더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압박과 물가 상승 그리고 현 정부의 보건교육 부문 예산 삭감이 파업 증가의 배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업 제안은 단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압박이 이어지면서 노사 분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크 미첼 비상관리부 장관은 18개월 동안 14건 지역에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국가비상관리국이 국지적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 뉴질랜드는 총 81건의 지역 비상사태와 2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재난의 빈도와 심각성은 증가 추세입니다. 벙커는 총리실보다 훨씬 넓은 거대한 콘크리트 원형 구조입니다. 명령실에는 물류, 복지, 정보 등 역할별 전문 데스크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조정된 사건 관리 시스템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된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합니다. 국가비상관리국의 찰리 블랜치 국립통제관은 비상사태 시 지방비상관리 그룹 및 협력기관의 대응을 이끌고 조정합니다. 이 모델은 중앙집중식 통제보다는 지방의 경험과 역량을 중시하며 NCMC는 매핑과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인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벙커 근무자들은 군의 식당, 간이 침실 등을 갖춘 현재 시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회의사당 부지에 건설 중인 자연광이 들어오는 더 안전한 목조 시설로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토지가치는 주민들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즉 거주를 희망하는 곳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토지가치는 주택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일자리와 교통, 상점, 학교, 공원과 같은 도시 편의시설과 중심시에 가까울수록 높아집니다. 해안 지역의 자연적 매력도 높은 수요의 요인입니다. 이 공간의 수요 모델은 2024년 부동산 감정 자료를 사용해 제곱미터당 토지 가치를 추정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위치, 지역 특성, 개발 잠재력 등의 요인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구역 설정 정책이 토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개발을 허용하는 구역일수록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는 해당 토지가 주택을 더 생산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업자들이 구매자 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상업적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오클랜드 시의회에 서부 노선역 주변에 10에서 15층 높이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의 개발 역량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인프라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거부한 것은 뉴질랜드를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게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하마스를 이유로 이 인정을 보류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량을 약화시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라크는 이번 인정을 통해 하마스의 구성원이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부의 결정 처리 방식이 혼란스러웠으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에덴파크 럭비 경기장 대신 유엔 총회에 참석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자 위기와 중요한 국제적 논의가 있는 해였음을 언급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하마스가 선전 효과를 얻고 이스라엘 측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인정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보건부의 알코올 자문그룹 공동의장인 라우위리 라투가 형 그룹이 마오리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그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보건부의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퇴치 전략 초안이 약화되고 마오리 공동체의 목소리가 고의적으로 희석되었다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그는 자신이 보고서에 제공했던 와카타우키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라투는 보건부가 마오리와 선의로 행동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알코올 산업이 정책 개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유해성 감소 행동 계획에서 그들이 할 역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의 앤드류 올드 차관보는 라투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계획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마오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는 뉴질랜드 영아 약 3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픈 AI 샘 울트먼 최고 경영자가 고령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꺼릴 수 있어 인공지능이 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50세 이상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캐서린 블로튼 씨는 AI 도우미를 통해 반복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핵심 판단과 감독은 자신이 맡고 있으며 성인 교육기관인 아카데미 EX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최근 수강생 중 44%가 50세 이상이었습니다. 창립자 프랜시스 발렌타인은 AI가 과거 기술보다 배우기 쉽고 경력이 깊은 중장년층들이 오류를 찾아내고 AI 활용을 지도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격차는 도구 가격이 아니라 지식 불평등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NZ가 인터뷰한 오클랜드의 중장년층 일부는 AI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와 가짜 콘텐츠, 기술 약화 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혜택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주도한 대규모 연구에서 2-in-1 흡입기가 어린이 천식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의학연구소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스타쉽 병원, 오타고 오클랜드 대학과 함께 성인에게 권장되는 부데소니드 포모테롤 복합 흡입기와 어린이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단일 성분 살부타몰 흡입기를 비교 조사했습니다. 5세에서 15세까지 뉴질랜드 어린이 3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복합흡입기를 사용한 그룹은 천식발작이 45% 줄었으며 성장, 폐기능, 전반적 천식조절에서도 차이가 없어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주로 발작 완화제만 사용해 예방 효과가 부족한 반면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경증 천식 아동의 표준 치료를 바꿔 전 세계 천식 관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천식 호흡기 재단 의료 책임자도 이 결과가 전통적 흡입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가계 순 자산 중앙값은 52만 9천 달러로 2021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지만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본 것은 아닙니다. 상위 20% 가구의 중앙값은 240만 달러로 24% 늘었고 그 아래 두 구간은 각각 40% 증가해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위 두 구간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 부의 불균형이 뚜렷합니다. 개인 순자산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15에서 24세는 중앙값이 4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75세 이상은 59만 달러였습니다. 인종차별로는 유럽계가 22만 2천 달러로 가장 높았고 마오리와 태평양 섬 출신은 상대적으로 낮고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자산은 늘겠지만 주택시장 호황기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가계의 3분의 1은 상속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순자산 중앙값은 약 98만 달러였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2분기 GDP가 0.9% 하락하며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를 기록,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매튜 후트는 정부가 맞닥뜨린 재정 및 경제 위기를 2006년부터 경고해왔으며 이번 GDP 추락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했습니다. 언론은 경제 불황을 집중 조명하며 일부 경제학자는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 재무장관 루스 리처드스는 긴급 예산 편성 필요성을 촉구하는 반면 존 키 전 총리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역할은 인플레이션 관리이며 경기 부양책 요구는 역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살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유럽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현실로 느끼게 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영공 침범에 이어 덴마크에서는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포착되며 일시적인 공항 폐쇄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총리는 더 폭력적이고 빈번한 하이브리드 공격이 유럽의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러시아를 직접 배후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고 불신을 키우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유럽 각국의 두 가지 과제를 안겼습니다. 드론 해커에 대한 인프라 방어 강화와 러시아 드론 전투기에 대응할 상시적 공중 방어망 구축입니다. 하지만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혼란이 방위비가 빠듯한 유럽에 큰 부담을 더했으며 푸틴은 전쟁 4년 차에도 충분한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 6천 명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1일 보고서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 6천 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16만 8천 162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 중 79명은 지난 24시간 동안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상자 10개 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지만 사망자의 약 절반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등은 이 수치를 신뢰할 만한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날도 가자지구에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가자시티에서만 15명이 숨지는 등 가자지구에서 총 3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 청사진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 화재로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전산실에서 발생한 UPS 무정전 전원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647개 행정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인민원 발급기, 국민신문고, 온나라 시스템 등이 마비되며 국민과 공무원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정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행정 서비스의 중심에서 사고가 발생해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 유엔 전자정부 평가 4위에 오르는 등 국제적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명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대체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문자를 통해 주요 서비스 제한 사실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관공서 방문 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엔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4원 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1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8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구간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전역에서 5가지 무료 놀이 이벤트 안내입니다. 10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클랜드 전역에서 5가지 무료 오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각 이벤트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연 기반 놀이로 가득하며 커피 판매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줄 페이스 페인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 오클랜드는 롱베이 지역 파크에서 비치 요가와 헝거볼, 자연 속에서의 맨발이 있으며 서부 오클랜드는 로열 리저브에서 커뮤니티 피트니스 세션, 큐이 버블 사커, 재활용 놀이터, 바퀴 달린 탈 것을 타고 하는 보물찾기를 합니다. 오클랜드 중심부는 멜빌군 공원에서 연 만들기 및 날리기, 공원 서커스, 야생 가족 자연 놀이가 있으며 오클랜드 동부는 이스턴 비치에서 골판지 놀이, 공원 체조, 엘리와 함께하는 줌바, 줄다리기 등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 남부는 마운트포트 공원에서 즉석놀이, 엉뚱한 바퀴놀이, 거리에서 펼쳐지는 와일드 플레이 페스티벌과 퍼시피카 게임이 있습니다. 등록은 불필요하며 바로 현장에 와서 함께 즐기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십시오. 무료 뜨개질 시간 안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고 무료 차와 커피를 즐기며 이 친절한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가져오시고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스트코스트 베이즈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